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등장한 여러 가지 북한 뉴스 중에서 주요한 뉴스 몇 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전체 선거자들은 선거에 한 사람같이 참가하여
김일성 생일 행사일까지 김경엽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 말고도 사실상 후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는 국제사회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는 북한의 방송 보도 그리고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한국의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남북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는 데 관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등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자 먼저 이 대의원 선거가 언제 있었고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요일인 지난 9일 실시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이나 한국으로 치자면은 국회에 해당됩니다.
네.
대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고요.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처음 열린 그런 대의원 선거였고요.
네.
그런 만큼 외부의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어떻게 공고히 하고 따라서 자기의 권력 집단을 어떻게 꾸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 대의원 전체 의원 수는 687명입니다. 이 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됐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을 포함해서 379명의 대의원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네. 자, 55%가 교체됐다는 뜻인데 과거와 비교하면 교체 폭을 크다고 볼 수 있나요?
네, 687명 중에요. 379명이 교체됐으니까 한 55% 그러니까
네.
절반을 조금 넘은 정도가 교체된 건데요.
네.
과거와 비교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9년이죠. 2009년 12기 선거 때는 45% 절반 이하가 교체가 됐고요. 98년에는 그 10기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참고로 그 98년은 그 김정일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등장하고 첫 번째 치러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좀 큰 폭에서 65%가 교체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55%니까 중폭이다. 보통 정도의 그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대의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만큼
네.
대의원에 선출되는 것이 전혀 그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선거구는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된 것이 100%의 지지로 그렇게 선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심의 분출이다. 이렇게 그 100%로 당선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이 김여정에 관한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것이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김여정은 이번에 대의원이 된 건 아니고요. 투표장에 나온 사실을 그 북한의 방송 매체가 그 소개를 했습니다.
네.
김여정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아마 북한 매체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방송이 뭐라고 불렸냐면은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 김여정 동지 이렇게 불러서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서울의 그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아마 그 당 부부장급 이상의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일꾼 또 동지 이런 이름을 쓰면 상당한 그 직급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김정일 시대는 아시다시피 그 김경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그 고모가 상당한 그 막후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여동생 김여정이 좀 앞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숙청된 장성택의 부인 그리고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데 김경희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예, 그 확실치 않습니다. 그 김경희 당 비서가 선출이 됐는지 여부를 한국 정부 당국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이번에 대원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13기 대의원 선거 아니었습니까? 12기 때 그 김경희라는 이름이 동명 이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은 평안북도에서 당선이 됐고요. 김경희 씨는 그 평양에서 됐는데 이번에 당선된 김경희라는 인물은 평양이 아닌 평안도에서 당선된 것으로 그렇게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 비서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선출됐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맥락에서 이번에 제외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국 정부 당국이 하고 있고요. 김경희는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 주석의 딸이고
네.
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 아닙니까?
네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는 고모인데요. 특히 숙청된 장성택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사실 지난해 9월 이후에 공식 석상의 자리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 거취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 와병설이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남편인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근신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취가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지만 이번에 제외된 게 아닌가 하는 유력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언론들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분석까지 내놓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노동당에서 새로 대의원이 된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그 노동당이 이끄는 체제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국가다 이렇게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네.
역시 이번 선거에는 그 노동당의 그 핵심 부서죠. 조직지도부 그 부부장, 조직지도부의 그 관료들이 상당히 많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장성택 숙청에서 그 무슨 공을 세웠다 이런 관측인 많은 사람인데요. 그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이번에 처음 대의원에 선출됐고요. 그 밖에도 그 당에서 그 북한 군부를 담당하는 그 김경옥 군사 담당 부부장도 이번에 그 대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 밖에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그 자주 수행하는 황병서 또 마원춘. 마원춘은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그 재정 또는 그 건축물을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원춘도 그렇고요. 원동현, 대남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리종혁, 최휘 이런 그 부부장들이 대거 이번에 그 대의원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장성택 라인 인사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성택이 1970년대부터 이 북한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처형된 이후에 장성택과 가까웠던 권력의 인물들이 그 제거되는지 여부가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장성택 측근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제거 작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흔히들 그 장성택의 그 주변 또는 측근 인물들로 이 중국 대사를 하고 있는 지재룡 대사
네.
그리고 또 김양건 그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네.
그리고 또 문경덕 당 비서 이런 사람들이 그 거론되는데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이번에 대의원에서 탈락된 인물은 이 정치국 후보 의원이기도 하죠. 문경덕 당 비서가 상당히 두드러진 그런 경우고요. 네. 또 여성으로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노성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탈락된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라든지 지재룡 중국주재 대사라든지 네.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 또 통일전선 부장하는 김양건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대의원에 계속 남게 됐고요. 또 권력에서 오히려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북한의 그 권력 이동, 권력 추이에서 늘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군부의 동향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그 선거에서 군부에서 새로 대의원이 된 인물은 어떤 인물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북한 군부의 그 최고 실세는 그 최영애 그 총정치국장인데요. 최연의 아들이죠.
네.
그 최영애는 그 12기에도 이미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선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계속 지금 다시 됐고요. 그다음에 그 군부에서 그 새로 그 진출한 그 대의원에 진출한 사람들을 보면요, 새로 그 인민무력부장이 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됐고요, 또 리영길 총참모장, 또 변인선 작전국장 등은 새로 그 대의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정일 시대 그 아버지 시절에는 그 군부를 장악했던 인사들이죠, 그 현철의 박재경, 김명국, 이명수, 리일철 이런 사람들은 그 김정일 시대 때 그 상당히 군부를 그 호령했던 그런 인사들인데 이번에 전부 다 그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북한의 이런 군부의 물갈이가 그 정치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 정치권의 이 변동 중에서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새로 떠오르는 그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사라져가는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그 평양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들 중에 좀 그래도 그 관심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가 네. 실제로 대의원에서 탈락한 것이라면은 사실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정치 권력에서 사라진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이 또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김영남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러니까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명목상의 국가 원수직을 수행하는 네.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86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이 동명이인 당선된 것으로 발표된 인물이 동명이인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네. 한국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의 명목상의 1인자
네.
1인자가 권력의 핵심 무대에서 사라지는 격이 됩니다.
자, 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북한의 선거를 보고 논평들도 내놓고 그랬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이번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북한이 그 100% 지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의원에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니까요. 그 아시다시피 그 워싱턴은 국무부는 매일같이 그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보고 그 답변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북한의 이번 그 100% 지지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선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국무부의 그 젠사키 그 대변인이죠. 민주적인 선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기자가 만일 진짜로 그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렇다면 상당히 그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은 그 북한의 이런 선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그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조야의 어떤 인식이 반영된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 선거가 있은 후에 서울에서 한 탈북자의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탈북자의 대답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놀라웠다. 그래서 정말 그 생각하는 것, 그 상황이 너무나 그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한국의 의회, 국회와 근본적으로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다르다.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국회,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이 권력을 3분해서 나눠갔습니다. 네. 그래서 균등하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그 3부의 역할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은 말하자면 입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세 기구가, 권력기구가 그 견제와 균형을 하는 가운데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입법부의 경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특히 미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그 권한을 명목상, 헌법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또 주요직 국방위원장이라든지 내각총리를 임명하고 또 소환하는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말하자면 명목상이긴 하지만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실질적인 운영을 보면 사실 최고인민회의는 권력 핵심, 특히 북한의 권력은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에 집중적으로 그 초점이 맞춰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그 명목상의 이런 그 삼권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허울이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보다는 이 권력의 거수기, 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거 과정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탈북자들을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이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에 와서 이제 선거를 보면 이거 같은 선거라고 그러지만 역시 북한에서 하는 선거하고 그 바깥에서 한국이나 미국 선거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개 이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로는 그 한국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뽑는 건데요.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노동당이 어떤 후보를 정해지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그냥 좋다 그러고 저 선거라는 거지 무슨 어디를 뭘 선택할 그런 자유가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선거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비밀 선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선거 또는 투표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자신이 누구 후보를 뽑는지는 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투표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탈북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북한에는 비밀 투표가 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 앞에 그냥 뭐 저 투표함이 하나 있고 관리원이 이렇게 저 표를 하나 주면 그냥 그거를 투표함에다 넣으면은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뭐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 비밀, 자유 투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과 공약이 없습니다.
네.
예,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후보들이 나서서 나는 앞으로 뭐 나라의 지도자 또는 지방의 어떤 지도자가 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좀 지지해 다오 이런 그 공약도 내걸고 그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당 독재니까요. 노동당 혼자만 있으니까 뭐 아무 공약을 내밀 필요도 없고 또 뭐 지지를 호소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전혀 그런 유세 또 자기 소개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거 투표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거와 투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북한의 내부 정치 차원에서 이번 대의원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역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가 핵심적인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제1위원장 그 새 권력 체제에서 누가 권력의 핵심에 새롭게 진입하는가 그리고 또 누가 권력에서 멀어지고 탈락하는가 이것을 짚어볼 수 있는 계기였고요. 이번 선거는 역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공고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네.
이 대의원을 교체한 비율도 보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50% 안팎 수준에서 있었고요. 급격한 변화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역시 일단 김정은 체제로의 그 권력 공고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권력의 핵심층이 앞으로 어떤 부류에서 나오게 될지를 대의원의 면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은기 기자 뭐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정치적 의미는 잘 짚어주셨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저 짚어본다면은 그 대의성 또는 노동자 농민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대의원은 그야말로 대의기구고 그 국민의 그 주권이 그 반영되는 그 기관인데요. 북한 헌법 4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북한은 노동자 농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그 대의원들이 그 600명 이상이 저 선출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런 분포를 한번 저희가들이 보면 북한이 뭐 정확하게 뭐 누가 노동자고 누가 농민이라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까 나온 대의원 면면들을 보면요. 대개 한 50%가 노동당 간부들입니다. 지방이고 네. 중앙당 간부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30%가 군부의 장성, 군부 관계자들이고요. 나머지 한 20%가 문화계 또는 직능별 또 노동자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 농민은 한 잘 봐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저 대의기관의 그 취지에도 어긋나고 북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노동자 농민의 그 주권이 있다 이런 그 입장하고도 어긋나는 거다 이 점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먼저 이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무엇이고 또 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UN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은 직후에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UN 안보리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요. 이후에 이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요. 또 핵실험을 두 차례 더 해서 세 차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2009년에는 그 대북결의 1874호에 근거해서 그 전문가 패널이 그 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 UN 사무총장이 이 패널의 전문가들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서 8개 나라에서 전문가 한 명씩 각각 8명이 전문가 패널의 위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문가 패널은 그 UN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서 각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어떻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또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최근에 그 청천강호 사건 때 전문가 패널이 현지에서 실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현지 답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보고서에서 대량 살상 무기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대량 살상 무기는 뭐 핵과 이제 미사일 이런 무기를 말하는데요. 그 이번에 발표된 그 UN 그 보고서는 그 북한이 계속해서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해 3월 그 일본 정부가 그 한 선박에서 그 북한산 그 특수 알루미늄 실린더 5개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품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그 회원국들이 주의를 촉구한 내용도 있었다는데 이 내용도 잠깐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 기술로는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두려워야 되는데요. 이런 부품들에서는 금지 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도 핵 개발에 이용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이용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그 지적한 것은 각국이 회원국들이 북한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 이런 부분들, 이 전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달라 이런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2년 전에 발사한 그 장거리 로켓을 조사해 보니까 이 미국과 한국산 부품도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 상당히 그 관심이 가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에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당시에 그 1단계 추진체 로켓의 그 맨 밑에 있는 게 그 서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그 군 당국이 이걸 수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이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유엔 보고서에 반영이 됐는 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 미사일을 그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북한산 물건도 있겠지만 그 부품 중에 그 미국, 한국, 스위스 등 그 6개국 그 14개국 그 물품 부속품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그 나왔습니다. 아까 저 윤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여기에는 물론 그것이 다 뭐 금수 품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수 품목도 있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품목도 있다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당시 북한의 그 발표할 적에는 이것이 그 북한의 그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들어서 로켓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네.
북한이 아마 뭐 저 일부는 제재망을 뚫고 또는 일부는 아마 그냥 그 외국에서 이런 그 부속품을 구해다가 그 로켓을 조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파나마에서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예, 그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그 청천강호 북한 국적의 청천강호가 이 쿠바산 무기류들을 싣고 북한으로 가다가 적발된 사건 아닙니까?
네.
이 관련해서 이 북한 측이 그 이 미신고 물자들 거기 미그 21 전투기에 말하자면 부품도 들어가 있고 장갑차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 무기류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네.
사실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천강호 그 간부들에게 북한 측이 비밀 지령을 그 암호 문서로 내리면서
네.
어떻게 물건을 숨길 것인지 그리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그 지침을 주고 있고요. 또 그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 위치 확인 시스템을 배가 항행하는 동안에는 늘 켜놓고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거를 그 꺼놓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한 그 물자를 그 이번에 숨긴 미신고 물자에 관해서는 그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수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이렇게 받지 않고 처리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번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흥미있는 것이 이제 사치품에 관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2006년에 채택된 거고요. 최근에 된 건 2094호인데 유엔 안보리 결의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그 사치품 수출이죠. 그것을 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면은 계속 북한이 그 유람선 또는 무슨 양주, 가전제품 같은 그런 사치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이런
네.
그 얘기가 있었고요. 요 이 보고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전해드렸는데 그 유엔 그 인권조사위 보고서에도 북한이 그 김정은 정권이 그 한 해에 그 사치품 명목으로 한 6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런
네.
내용이 있는데요. 6억 달러면은 이게 한 4년치 북한의 그 식량을 수입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요트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전용 호화 요트 어떤 요트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게 외신 보도에서 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 달러가 되는 호화 요트를 그 들여오려고 했었다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체의 보도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간부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그 있는 모습에 그 요트가 포착된 사진도 그렇게 잡고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이것이 호화 요트인지 여부는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그 고위층이 그 호화 요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입하려 한 사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호화 요트 두 척을 그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치품인 관계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보고서 대북 제재 위원회 보고서 의미와 파급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이 북한의 그 대북 제재결의 위반 그리고 그 불량 국가로서의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은 특히 핵무기 개발과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등 각국의 중단 촉구를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북한의 그 유엔 결의 위반 행태는 이번에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함께 어울려져서 이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그 불법적인 활동들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조명을 받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 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에서 서로 비방을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잠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북한이 비방 중상 금지 문제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담화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담화는 지난주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1일에는 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북측 대변인 명의로 나왔고요. 또 14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이 한국 당국이 그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비방 중상 중단 그 조치를
네.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정부 당국자가 그 비방 중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라는
네.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이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이 보도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그 한국에서 민간 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북한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한국 정부 당국의 탓이라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가 그 12일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부는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한국민은 헌법에 근거해서 표현과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말하는 비방 중상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첫째는 정부는 어쨌든 뭐 북한에 대해서 헐뜯거나 욕을 하고 있지 않고 국민들 또는 언론이 얘기하는 거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한국의 언론 보도와 민간인의 대북 삐라 살포 또 그러니까 풍선을 활용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 이런 것도 비방 중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한국 당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집회 그리고 의사 표현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국이 개입해서 저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역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스스로 무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남북한이 비방 중상이라고 할 때 이 비방 중상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 중상 문제는 최근에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이해 그리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양측이 비방 중상 한국 내 언론 보도라든지 민간단체의 그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남북한이 비방 중상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요. 과거에 그 남북한이 비방 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91년에 노태우 대통령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 정부 시절에 처음 나왔었는데요.
네.
당시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속 문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 이 당시에 그 벌써 20년 전의 합의인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 중상을 놓고 계속해서 뭔가 남북 관계는 상당히 살얼음을 걷고 있고 늘 그 합의 자체도 언제 그 다시 그 엇그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북한은 그 이른바 최고 전엄에 대한 그 언론 매체라든지 네. 전단 살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이 좀 더 진지하게 대화로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그리고 비방 중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그 갈등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